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칼과 창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전쟁이 다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반역자들이 다 처단되고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머지 반역하는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다윗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였고, 또 그런 가운데 분명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 주님의 얼굴을 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법궤에 여기다 놔둬라 라고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지 않겠다. 여기 놔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원하지 않냐면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다윗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있었는데, 다윗의 그 믿음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다윗을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징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띄워주십시오. 이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일단 보십시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 70년의 세월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세월이 70년이었다. 바벨론에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징계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시면서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라 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짖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성취되리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그 도망치는 순간에도 부르짖었던 거죠.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그가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잠깐 몇 구절만 보는데 시편 3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해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게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다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그 도망치는 위기에 그 순간에 뭐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와 같이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자, 5절 말씀.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 다음에 6절.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치나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나를 붙드심이라 천마의 나를 에워싸 친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하니까 담대함을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18장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면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고 수풀은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처럼 거기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기게 한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반란은 진압되고 또 반란의 주동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반역과 죽음은 아버지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반역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죽는 것을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어찌 아들이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는 것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이제 18장 43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막 슬퍼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슬프지만 왕으로서 또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니까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냐면서요 막 정말 죽도록 헌신했잖아요. 그 군사들은 목숨 걸고 그 반란군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다윗이 그같이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온 백성들의 슬픔과 또한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큰 슬픔을 느끼더라도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죠. 또 자기 백성들의 생각에서 아마 그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도 공동체 책임을 지는 지도자인 것을 늘 생각해야 하니까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을 죽여야 되고 또 드러내지 않아야 되니까 이 이 지도자가 이렇게 다윗처럼 막 울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 승리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 충언을 하죠. 거의 위협적인 그런 말로 이제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 목숨 걸고 반란을 진압한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아들의 죽음에 몰두하니까 이 백성들의 헌신을 정말 무색하게 되고 또 승리를 패배처럼 만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그 사실을 이 다윗에게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자제하고 왕으로서 이제 행동할 것을 거의 위협적인 수준으로 실제로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 왕이 이런다면 누가 왕과 함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럼 정신 차리시고 이제 백성들을 이루어하시고 이와 같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시고 왕으로서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압이 충언을 했습니다. 사실 발언의 수위가 거의 위협에 가까웠지만 다윗에게 필요한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조언에 따라서 슬픔을 사귀고 이제 왕으로서 백성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왕으로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처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9절 10절 말씀 봐봅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버리고 다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실세가 된 다윗에게 마음을 돌리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대의에는 상관없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어떤 세력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 뭐 정치를 보면 세상 정치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대의보다는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당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다윗 편에 붙었다가 그래서 압살롬 마음에 기울어진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대세를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 뜻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대세가 우리의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은 대세를 따라 움직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대세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야 알 수가 있고 들어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계선 장군이 돼서 막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압살롬을 따랐던 다른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윗은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자신의 황궁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유다 장로들과 이 아마섹의 황금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돌리는 것보다 되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게 하는 이 일에 이제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랬어요.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냐면 다시 왕으로 복귀된다 한들 또 반역의 씨앗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5장 13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다 기울었다고 그랬어요. 15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갔나이다. 인심이 다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심을 다시 되돌려야 하잖아요. 되돌려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냐고 이와 같이 이제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자신의 황궁을 추진하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왕을 모셔올 일에 어찌하여 너희가 잠잠하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들려졌냐면 어찌하여 지금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삶 가운데 모셔올 일에 어찌하여 잠잠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왕을 이 밖에 세워두고 왕으로 모셔오지 않느냐. 어찌 왕 대신 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두노니 라고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여전히 혹시 문 밖에 서 있지 않느냐. 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잠잠하느냐. 어찌하여 왕을 모시지 않고 잠잠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어찌하여 지금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 오게 하셔서 나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또 친밀하게 교통하고 날마다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왕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친밀한 그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어찌하여 왕을 그 밖에 세워두고 모셔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왕을 왕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접한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서 그렇게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의자에 그 사형님 보면 사형님 끝에 보면 의자에 주님이 딱 앉아 계셔야지 아니면 의자에 내가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 한 중앙에 의자에 앉아서 주님이 왕 될 때에 그 심령이 평안하고 그 삶이 합력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시고 주님 의지 주님 뜻 따라서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